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25년 넘게 통치해온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일 향년 78살로 별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는 3일 카리모프의 고향인 동부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연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딸 롤라 라리모바 틸리에바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날리 일드롬 터키 총리는 이날 TV로 중계된 자국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즈벡 정부와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옛소련의 독립을 선포했으며 카리모프는 그해 11월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25년 동안 권좌에 앉았습니다. 확고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카리모프는 언론인을 탄압하고 야권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등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왔다는 서방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 가오펀 10호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 복수의 우주 관련 웹사이트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우주당국은 이날 새벽 산시성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가오펀 10호를 탑재한 창정 4C 로켓을 쏘아올렸습니다. 중국 군사망은 가오펀 10호가 예정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운반 로켓과 함께 추락했으며 그 잔해가 산시성 산양현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가오펀 10호 발사 임무가 실패했다고 확인했지만 가오펀 10호가 어떤 기능의 장비를 탑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6일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상용화를 위한 실험위성 묵자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항저우시 당국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비와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7일을 집단 휴가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 관리에 들어가자 많은 주민들이 아예 집을 떠나 도시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도 검색대가 설치될 뿐 아니라 투숙객들은 여권을 검사받고 출입 상황을 감시받습니다. 항저우 호텔들은 투숙객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 7월 초부터 안면 인식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4일에서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는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을 주제로 20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8월에 새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은 15만 1,000개 늘었다고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제학자들은 새 일자리 증가량을 약 18만 개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일자리가 25만 5천 개 늘어났고 6월에는 29만 2천 개 늘어난 데 비해서도 둔화세가 두드러집니다. 전국 실업률은 4.9%로 지난달과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휴가철인 8월에는 정확한 고용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개 9월로 넘어가면 고용이 다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올해 다소 저조한 성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미국 경제에서 호조를 보이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지난달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과거 내전 26년간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2일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지난해 집권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 대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릴 4개 섬의 영유권과 평화조약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특히 평화조약에 관해 둘이서만 꽤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가장 심각한 가난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성녀, 어려운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테레사 수녀의 말인데요. 가톨릭 교회의 수녀인 그녀는 가톨릭 교단을 넘어서 20세기를 통틀어 자비와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인물입니다. 이 기적을 행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시성식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유럽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지만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 이 로마 바티칸에서 열리는 이번 시성식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녀의 성인 추대를 축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의 곁을 떠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당장 주위 사람과 나누고 또 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도우라고 가르쳤던 그녀의 가르침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에서 26도, 신의주 20에서 2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1에서 26도, 함흥 19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18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체리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n This Song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내일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리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보장하는 계획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극심한 경기 불황과 정치 혼란 와중에 탄핵됐는데요.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에서도 대통령 소환 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미 일대에 좌파 정권이 잇따라 몰락하고 있는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며칠 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수백 명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26억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됩니까?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될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얘기들은 본회의 일정에서 소화할 경제 분야 현안과 참가 각국 정상 간 개별 회담에서 논의될 외교 안보 현안,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주제인 경제 현안을 들여다보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투자협정 BIT 체결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 사이의 무역 갈등 요소인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하는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로 G20 각 회원국들의 보호무역 조치를 철폐하는 문제를 다룰 계획이고요. 또 중국 정부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관행을 중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부문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중요한 제안을 갖고 나올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있죠.
네. 이번 G20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에 하루 앞선 오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이 두 차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백악관 측이 지난 목요일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함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 기후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보장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기후협약과 시장경제 지위,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과 중국이 맞교환하는 셈이 되는군요.
예,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입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정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각 나라의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중점 과제가 될 전망이죠.
예, 세계 1,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최대 탄소 배출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비준하면 이 협약이 협약 수준에서 한 단계 높아져서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퇴임을 4개월여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일을 임기 마지막 해의 핵심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습니다.
네. 기후 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중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 경제 지위 어떤 겁니까?
예, 공산주의 국가로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해왔던 중국은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인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습니다. 이 시장 경제 지위란 WTO 회원국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물건값을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미국에서 반덤핑 소송을 당하면 중국 내 판매 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다른 나라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는 게 중국 측의 불만인데요. WTO 가입 당시 약속한 1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 연말에 중국이 시장 경제 지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쟁 없이 정부 주도로 산업을 발전시켜온 중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완전한 WTO 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해왔습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중국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아직도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20에서 논의될 경제 분야 의제 살펴봤고요. 각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에서 이 탁자에 오른 외교 안보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타이완 사이에 있는 바다인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중국 측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무인도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판결을 이행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올 전망이고요.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세계 핵 확산 방지 공동 노력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자,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문제, 다른 나라 정상들 사이의 회담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죠.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G20 기간 중 진행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또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공동 보조를 마치기 위한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가열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목요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국민 투표 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포함해서 최소한 수만 명이 거리에서 맞섰습니다. 시위 군중은 카라카스 도심의 대로 세 곳을 가득 메웠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고 국영방송사인 AVN은 3만 명 정도로 시위 군중을 추산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 수개월째 진행돼 왔죠.
예,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혔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질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로 건너가서 식량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모으면서 올해 초부터 대통령 소환 투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투표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를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예, 베네수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의 3분의 2 지점인 내년 1월 10일 이전에 탄핵이나 국민소환 투표로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선거를 새로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지나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좌파인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정파 소속의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받아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빨리 이 소환 투표를 진행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하더라도 그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야권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남미에서 좌파 정권들 잇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난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좌파 정부가 출범하고 2003년 브라질에서 온건사회주의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대통령이 취임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은 뒤에 잇따르게 된 중남미 각국의 좌파 집권, 이른바 핑크타이드로 불리는 좌파의 물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브라질에서 며칠 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요. 또 칠레와 볼리비아에서도 좌파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여러 이 좌파 정권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원인 뭘까요?
남미에서 좌파 정치 세력은 1990년대 말 전 세계를 휩쓴 외환위기 등으로 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여론을 바탕으로 지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때문에 원유나 천연자원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남미 국가에서 그 경제 위기의 충격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 좌파 정권 주변에서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면서 남미인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커 졌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지카 바이러스가 아시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예, 지난달 말 첫 지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된 싱가포르에서 지금까지 약 일주일 만에 지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8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요. 태국에서도 97명이 확인되는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빠르게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 밖에도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 지카 바이러스 취약 지역으로 지목됐다고요?
예, 동남아시아에 이은 다음 취약 지역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이 지역에서 26억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50년간 세계 각 지역의 기후와 모기 서식 형태 그리고 인구 이동 경로 등을 분석했는데요.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숲모기가 서식하며 또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미주 대륙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국과 인도 등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의학학술 전문지에 실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요?
예, 목요일 CNN 방송 등에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이 최근 지카 바이러스 현지 감염 사례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마이애미 비치 일대에서 잡아온 모기 표본들을 분석한 결과 세 군데에서 지카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현지 서식 모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플로리다주와 연방 보건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 지카 바이러스는 보통 미약한 열과 피부의 발진, 결막염, 근육통 혹은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소두증 아기를 출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숲 모기라고 불리는 특정 종류의 모기가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요. 사람 간의 성행위 등으로 전파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 주에 이 미국 재향 군인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재향 군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미군의 장래 역할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이메일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는 소식, 또 지난 8월의 일자리 증가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경제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하루 차이로 오하이오주를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의 연례 회의에서 각각 연설했는데요. 회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 연설에 나선 트럼프 후보는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미국 보훈부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미국 보훈부라고 하면 재향 군인들을 위한 연방 부서인데,
네.
몇 년 전에 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보훈 병원의 여러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보훈 병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퇴역한 군인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진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더구나 보훈 병원들이 진료 대기 시간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에릭 신세키 당시 보훈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보훈부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까?
네, 이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10개 항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훈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했고요. 또 재향 군인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훈부 내부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 군대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이 재원이 고갈된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그러니까 이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을 두고 이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미국 군인들이 세계 최고의 장비와 도구를 갖추고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고요. 현역으로 복무할 때는 물론이고 또 제대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재향 군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 자, 이에 앞서서 수요일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같은 자리에서 연설했는데 클린턴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요?
네, 이날은 바로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를 전격 방문하고 에니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한 날이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completely reject anyone, including my opponent, who calls the American military, and I quote,
네, 클린턴 후보는 앞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군대에 대해 재앙이란 표현을 썼지만 자신은 이런 표현을 거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현역 군인들과 재향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란 겁니다.
네, 이 앞서 미군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엇갈리는 생각을 내놨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강하고 효율적인 미국 군대에 대한 비전을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이버 공격을 다른 공격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미국이 전 세계 정의와 힘의 기수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또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요?
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이 세계 통합주의,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니즘을 추구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 목요일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We will defend our freedom, our jobs, and our economic independence. It's going to be America first.
네, 미국인들의 자유와 일자리, 경제적 독립을 수호하겠다면서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제일로 내세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 트럼프 후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미군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고 또 과거 발언을 볼 때 위험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의 수사 기록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FBI가 공개한 이 클린턴 후보 면담 기록을 보면요. 클린턴 후보는 FBI 수사관들에게 편의상 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그동안 이 개인 이메일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왔죠.
네, 맞습니다. FBI 조사에서도 이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과 얘기를 했다면서 이 파월 전 장관을 포함해 다른 국무장관들도 재임 씨의 개인 계정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클린턴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FBI는 이번에 클린턴 후보를 면담한 기록, 또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 내용을 요약한 내부 메모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를 직접 면담한 기록은 뭐 11쪽 정도에 불과한데 오히려 메모가 더 이 쪽수도 더 많고 내용도 더 자세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가려져 있었는데요. 이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배경은 뭡니까?
네, 정보 공개법에 근거해서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클린턴 후보가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새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이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과 이 컴퓨터 서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인 이메일 계정은 관용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기밀이 유출됐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조사 결과 이 클린턴 후보가 상당히 부주의했고 기밀 정보 취급과 관련해서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미 법무부는 FBI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메일 논란이 쭉 이어지면서 클린턴 후보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FBI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별로 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측이 이 공격할 수 있는 클린턴 후보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런 발표가 나왔네요.
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8월에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15만 1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은 8월에 약 18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 결과는 이 같은 예상치보다 3만 4천 개 적게 나온 겁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4.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9%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지난 8월에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은 25달러 73센트로 지난 7월보다 4센트, 또 지난해 8월보다는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달 일자리 증가수가 예상치인 18만 5천 개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건데요. 우려할 만한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뭐 또 예상보다는 못했지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일자리 증가량은 월 평균 약 18만 천 개로 지난해 월 평균 22만 9천 개, 또 2014년 월 평균 25만 천 개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내려갔고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증가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초 매달 약 14만 5천 개의 일자리 증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에 미국에서 증가한 일자리들 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들입니까?
네, 식당과 술집 등 이 식음료 분야가 3만 4천 개로 가장 많았고요. 금융 분야에서도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또 보건 분야 1만 4천 개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지난달에도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절정에 달했던 2014년 이후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22만 3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달 20일과 21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는 8월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적어도 20만 개는 돼야 이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앞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8월의 일자리 증가가 이 15만 천 개에 그쳤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입니다. Save the last dance for me.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And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I will never, never let you go. I love you oh so much. You can dance, go and carry on till the night is gone and it's time to go. If he asks if you're all alone, can he walk you home? Tell him no.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ave the last dance for me. Mm-hmm.
Le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And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So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경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무언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영어로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AIIB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의 주도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나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즉 인프라를 건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던 중에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후 2014년 10월 설립을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월 16일에 베이징에서 개소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출범식 축하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시 주석은 참여국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아시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37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20개의 비아시아 지역 국가로 구성된 모두 57개국의 창립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지 의심스럽다면서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와는 달리 타이완과 홍콩, 북한은 가입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배경과 영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세워질 당시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또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 개발 도상국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조 달러가 필요한 걸로 전망됐기 때문에 이 자본금 2,232억 달러의 세계은행 또 1,650억 달러의 아시아 개발은행의 자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때문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미국과 일본 주축으로 움직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1대1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1대1로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1대1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를 뜻하는 1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양 비단길을 뜻하는 1로를 합친 말입니다. 이 1대1로 경계에 포함된 나라만 해도 60개국에 달하고요. 인구는 모두 44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자금을 이용해 1대1로 관련국의 시설과 설비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제품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로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모두 중국의 1대1로 계획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우려와 향후 전망.
이처럼 중국은 설립 제안 초기에 자국 경제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외환 보유고를 해외로 돌려서 중국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국 경제 순환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주요국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됐는데요. 특히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이 되고 나머지 참여국은 곁다리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진류친 총재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지배 구조와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Our core values is lean, clean and green. I think it'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bank to set up a very good system.
진 총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밝은 전망을 가진 기구가 될 거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지배구조는 57개 창립 회원국 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된 이 설립 협정문에 의해서 규정되도록 개정됐고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처럼 다른 국제개발은행의 지배구조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높은 지분율과 투표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정 투자 계획이나 특정 국가의 투자 제안에 호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참여국 간의 상호 견제, 감시를 통한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rt cheap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dirt cheap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a conversation that Jiw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본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야, 오늘 쇼핑하러 가자. 백화점에서 물건을 아주 싸게 판대. 라고 하자 마이크가 놀라서 Really? 정말?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많은 가게에서 좋은 물건들을 무척 싸게 팔고 있대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For dirt cheap?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Man, I'd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야, 잘못하다 생각 없이 돈 많이 쓰겠는데? 어휴,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dirt cheap, dirt cheap. Chea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Today's phrase is dirt. D-I-R-T, dirt, cheap. C-H-E-A-P, cheap. Dirt, cheap.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very inexpensive. 네, dirt. Dirt는 먼지나 흙 또는 형편없는 것을 말하고요. cheap는 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dirt cheap 하면 무엇무엇이 아주 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o when you buy something for dirt cheap, it may be a great bargain, but it also might suggest that something is of low quality. 다만 값이 싼 만큼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his price on a bicycle is dirt cheap. How can the store sell it at such a low price and still make money? 라고 하면 와, 이 자전거 아주 싸다. 이렇게 팔고도 이익이 남는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dirt cheap. Dirt cheap,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Let's review.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inexpensive. Dirt cheap. Dirt cheap.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의 시리아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곳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또 인류는 시리아에서 농업과 도자기, 금속, 유리공예 등 각종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시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거쳐 궁전 등 각종 건축물과 예술적인 명작, 인류의 아름답고 귀중한 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리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6개의 세계 인류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2개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길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리아에서 귀중한 문화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들은 유물들을 제멋대로 약탈해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을 도와서 귀중한 유물을 보존하고 파괴와 약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8월 초에 시리아에서 반출되는 문화재와 유물에 대해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6 국제문화재 보존 및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 긴급 법률은 2011년 3월 15일 이후 시리아에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시리아 문화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귀중한 문화재의 파괴를 막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찍이 문명을 읽은 시리아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문화재와 유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